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복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부활의 첫 열매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친구들과 대한민국에서는 큐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무난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을 돕기로 작정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신자들과 서로 무난하고 사역과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읽어주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곧 헌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네, 그 명한 것을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신자들을 위하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하고 미리 준비하여 연보를 해야 헌금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연보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매주 일요일 첫날에 저축하여 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매주 일요일 첫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예배합니다. 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일요일의 예배는 사람이 지정하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매주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둔 헌금을 내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진양쌤이 9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을 위하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연보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처음에 생각하고 결심했던 연보를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가볍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인색하게 헌금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자들이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신자들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명한 것과 같이 신자들을 위해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진양쌤이 16장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를 때 고린도 교회의 은혜, 곧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나요?
고린도 교회에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편지를 주어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보명쌤이 8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교회가 모은 연보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원하는 사역에 동행하는 자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보로 다른 교회를 돕는 은혜의 일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진양쌤이 8장 21절을 읽어주실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연보로 다른 교회와 사람들을 돕는 은혜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역입니다. 반대로 은혜의 일은 악한 영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기에 악한 세력의 공격과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선한 일을 하되 맡은 헌금으로 인하여 아무도 교회와 신자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을, 제가 16장 7절을, 진양쌤이 16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여를 이르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나눕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서로의 상황과 사역을 알리고 기도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독단적으로 사역을 결정하고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명쌤이 8장 2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지나려고 한 것은 많은 고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서로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명쌤이 16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며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면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게 챙겨주고 평안히 보내다가 바울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나요?
형제 아볼로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이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 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말씀을 배워줬던 아볼로의 소식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 디모데를 배려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도록 배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며 가난과 어려움 중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진양쌤이 16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과 함께 일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나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명쌤이 16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
사도 바울은 아가의 첫 열매이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에게 온 것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온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고 자기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그 사람들이 채워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양쌤이 잠언 25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스데바나와 일행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진양쌤이 16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나요?
거룩하고 입맞춤으로 여러 교회와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함으로 무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사역과 삶을 공유할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만나고 함께하며 소식과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진양쌤이 16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친필로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며 무엇을 명령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하며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을, 보명쌤이 1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함께하고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혼자 돌을 닦아 득도하여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강조할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 전서 16장 1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은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서로 돕고 사랑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연보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사랑에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아볼로 두 분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교회이던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주변 성도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신자들과 서로 문안하고 사역과 삶을 나눔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신자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역과 삶을 나눔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서서히 추워지는 날씨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고단한 육신과 마음에 새 힘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영혼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명령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내용이 해석되어 있는 주석을 보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생활 또는 인민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인민 노릇을 하라고 이해해도 된다는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생활하라라는 표현보다 인민 노릇을 하라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민권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왜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인민권에 민감한 문화를 가졌을까요?
네,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계획적으로 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지도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퇴직한 군인들과 현직에 있는 군인들이 빌립보에 거주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빌립보에 거하는 사람들에겐 로마 인민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우대해주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고 돈을 지불해야만 인민권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인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 인민권은 단순한 행정적 신분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 특권을 보장하는 귀한 자격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로마 인민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졌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할 수 없었고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가진 로마 인민권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절하게 잘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로마 인민권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선거에 참여하거나 공직에 나설 수가 있었고 식민지 도시 안에서는 인민권자가 특별한 발언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민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빌립보 전체에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인민권에 민감해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요정을 거쳐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불만을 갖고 바울을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때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관원들에게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로마 인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다음 날 풀려났는데 이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사람인데 죄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때리고 핍박을 하느냐며 따지니까 빌립보의 관리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말씀에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을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고 이 일을 문제 삼지 말고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해서 도시를 떠나게 됐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듯 빌립보에서는 인민이나 또는 인민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다른 도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너희 인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이군요. 로마 인민권도 귀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인민권은 그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인민 노릇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권에 대해서 민감한 문화를 가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인민 노릇,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인민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는 27절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인민 노릇을 하는 신자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배경을 알고 있어서 군사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서다라는 것은 적군이 공격해올 때 방패를 들고 굳건하게 대형을 지키며 방어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옆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제자로 세워서 더욱 가까이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들이 뭔가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기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신 것이었죠.
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서 동역자는 필수적인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도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등과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요한도 폴리갑이라는 제자를 두었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동역자가 있었기에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북조선에서는 이런 신앙의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겉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북조선의 상황에선 신앙의 동역자를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땐 영적인 세계에서 나에게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북조선 땅에서 외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믿음에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신앙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조선의 성도님들은 엘리야와 같고 남조선의 성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를 위해 기도해주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남조선의 동역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서로 동역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든 현실에서든 누군가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 때문에 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꺾을 수 있다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하는 일 정도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와 중심을 살피셔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징계하셨던 거였습니다.
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에서는 분명히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 옮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수레에 실어 옮겼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거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잘 따르는지를 살펴보시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숙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꺾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내 뜻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게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결국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려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뜻을 꺾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자신의 신앙관만 고집하는 사람, 자신이 깨달은 것만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 믿음을 아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인 것 같은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죠.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원인으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마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공격한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다혈질적인 베드로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돈을 위해 살았던 마태도 있고 계산적인 빌립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노릴 만한 적합한 인물이 많았는데 왜 유다를 노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마귀는 왜 가롯 유다에게 그런 악한 생각을 넣은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롯 유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꺾지 못해서 마귀에게 공격당했고 그래서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롯 유다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신의 뜻과 생각이 확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부드럽고 예의 있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더다 하거늘.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고 분개한 제자들의 중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마리아를 훈계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셔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던 거네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필요했던 일이라며 잘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고치려고도 하는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한 반응이네요.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여자도 있나 보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나 보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게 이상한 반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일을 겪거나 보게 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화를 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군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네요. 게다가 요한복음을 보면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걸 보면 마귀의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 내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신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을 위해 또한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을 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게 만들잖아요. 결국 거룩한 갈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옆에 있을 때 그 불의 온기를 주변에서 모두 느끼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옮겨지는 경험을 서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야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로도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또한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주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불씨가 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향력입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그 삶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은 누군가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을 멋지게 고백했어요. 그 결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었죠.
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름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지려면 작든 크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뜻을 예수님 때문에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